예,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하는 힘을 힘입어서 저희들 더 좋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사실 향상교회 들렸다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와봤는데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향상교회 앞에서 그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다가 예배당까지 들어갔다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읽지는 않았더라도 책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하도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 보니까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잘될 거야. 괜찮아. 이 정도면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 뭐 이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도 많이 팔리고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유명해진 만큼 또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비판은 약간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하는 비판이겠죠. 사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지금 청춘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과연 이 책에서 건네는 정도의 위로의 말이 정말 이 시대의 청춘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과연 이 책에서 건네는 이 정도 위로의 말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 이런 정도 위로의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 정말 힘들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비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진단 하나 없이 왜 이렇게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없이 왜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팍팍하고 힘들게 만들어 왔느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이 단지 청춘들에게 위로의 말몇 마디를 던진다고 해서 잘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을 던진다고 해서 정말 청춘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와는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전혀 그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눕니다. 너무 우리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드는 나머지,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가운데를 겨누는 나머지, 오히려 우리가 읽기 부담스러운 책, 직면하기가 부담스러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헛되다는 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하여 반복합니다. 헛되다는 소리를 노래로 치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난 뒤에 혹은 뭐 심하게 운동을 하신 뒤에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이 코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바로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코에서 나오는 소리가 헤벨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숨소리로부터 기원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이라는 의미로부터 실바람, 수증기, 안개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가는 이 헤벨을 연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 그리고 연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여름이면 모기를 없앤다고 연기를 뿜으며 다니는 트럭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모기를 죽이는 연기니까 사람에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트럭만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릴 때는 연기를 잡는다고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트럭 뒤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연기를 쫓아다녔지만 정말 그 연기를 손에 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는 손으로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입김, 실바람, 수증기,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벨,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움켜잡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잡을 수 없다, 무의미하다, 덧없다, 무모하다, 헛수고다, 가치가 없다, 가볍다, 공허하다. 이런 허망함, 덧없음, 쓸쓸함, 부질없음 등이 모두 모여서 헛되다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다 보면 끝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흔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기 부담스러울 만큼 문제의 핵심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다. 그것도 우리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도 헛됩니까?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이나 이렇게 반복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수고롭기는 하지만 이런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수고로운 인생에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수고롭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먹는 즐거움과 마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먹어봐야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맵기만 하던데 뭐 젊은 사람들은 또 마라탕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마라탕이라고들 합디다. 마라탕 마니아들은 시뻘건 마라탕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마음속 울분과 쓰라린 상처마저 마비되는 기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마라탕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탕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좋아하는 차나 좋아하는 커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1차원적인 기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먹는 즐거움, 마시는 기쁨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빼놓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누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괜히 만났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좋은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 때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옆에 같이 앉아 있어주는 이런 사람, 내가 기쁠 때 자신의 기쁨처럼 어깨를 들썩이면서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도 만날 것입니다. 물론 뭐 이미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 마지막 연인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청년이겠죠. 이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이 연인을 만나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경이고 자기와 그 연인만 주인공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성취,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소질과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일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대학에 진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성공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있는 소소한 성공과 기쁨, 이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모두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모두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낙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수고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이 수고로운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또한 재물도 얻고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안겨주었던 인생은 또한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갑니다. 젊을 때는 모두 아름답죠.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멋진 사람, 좀 덜 멋진 사람 이렇게 단번에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더 멋진지 누가 덜 멋진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청춘 자체가 아름답고 빛나기 때문입니다. 청춘 자체가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중에서 누가 더 빛나고 누가 덜 빛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청춘이 빛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춘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빛나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배우 조앤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자로 태어났다가 가난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맞습니다. 아름다움에 있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져 갑니다. 아름다움 뿐입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지요. 맛이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산의 진미가 무용지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우리 미각세포도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이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짜게 만들고 또 음식을 짜게 먹는 이유가 우리 미각세포가 늙어서 슬프지만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불타오르는 사랑도 식습니다. 예전에는 저 멀리 그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바로 곁에 있어도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찬란했던 성취, 정말 빛나 보였던 성공, 정말 그것을 이루면 그것만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나도 좋을 것 같다고 느껴졌던 그 성취와 성공조차도 이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도 이루려고 했던 이것이 정말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빛나는 성취도 얼마 있지 않아서 녹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남길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남길 것이 정말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현듯 이때 인생이 헛되다는 느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사람에게 헛되다는 느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이 헛되다는 느낌 앞에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헛되다는 느낌이 갑자기 찾아올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아직 더 많이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많은 것을 먹어야 해. 더 많은 것을 마셔야 해. 더 많은 곳을 다녀야 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니, 더 멋진 사람을 만나야 해. 더 많은, 더 멋진 성공, 성취를 해야 해.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만나면, 더 많이 채우면, 더 많이 성취하면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찰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채워지자마자 곧바로 비기 시작합니다. 전도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자마자 바로 비기 시작하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헛됨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인생의 헛됨을 느끼지 않고 적게 가진 사람만 인생의 헛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헛됨입니다. 그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성공을 손에 움켜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큰 것을 성취한다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인생의 헛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헛됨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조건 아래서 살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조건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전도서는 단 세 마디 바로 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이 해 아래 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인생의 한계, 인생의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본래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나를 떠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후의 순간에는 그렇게 모으고 사랑했던 것들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런 한계를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호화여객선 타이타닉을 알 것입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그 타이타닉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신히 표를 구해서 3등실 저 밑바닥 객실에 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특등식 객실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이타닉 안에서 손님으로 머물지 못하고 손님들을 모시는 사람으로 직원으로 타이타닉에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특등실 손님이든 그가 3등실 손님이든 심지어 그 배의 직원이든 그들은 본질적으로 침몰하는 배, 침몰하는 여객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인생의 헛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한계, 인생의 헛됨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헛됨은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 해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이륙할 때 비가 오거나 구름이 가득 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을 지나면 구름을 지난 그 높은 곳에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해 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 세상의 헛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해 위의 세상은 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영계와 같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세상은 영계와 같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목사인 토니 캠플로가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95세 이상 오래 사신 이 노인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그분들이 응답이 매우 다양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였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해 아래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면서 이 해 아래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 세상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해 아래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해 아래의 세상을 산다면 그는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을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이가 들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내 곁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친구는 떠나고 또 다른 친구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창시절이 되면 성적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것도 그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이성의 외모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왔다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찮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전도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을,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해 아래 세상을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도서는 또 다른 세상, 바로 해외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외의 세상을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요청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 아래서의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